오늘 역사 고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이걸 읽고 있습니다. 제 12강. 오늘 12강 전반부를 설명하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굉장한 은유가 담겨 있다든가 또는 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기 그런 것처럼 드라마의 형식을 띠고 있다든가 또는 전쟁에 관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담고 있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투명해요. 투명하다는 것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하고 또 저자가 사용한 여러 가지 수로들을 이해하는데 부수적인 참조할 문헌들, 세컨더리들 이런 것들, 2차 문헌들을 참고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고전 강의 이 책에 그 163페이지에 보면 투철한 문체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 갈리아 전쟁기를 투철한 문체라고 할 때는 뭔가 숨겨져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투명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를 읽을 때 참 문체가 건조해 보이고 무미해 보이는데 쨍쨍한, 그러니까 햇살이 쨍쨍한 그런 느낌을 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12강에서는 갈리아 원정기의 형식적인 측면들, 그 측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 코멘타리 데 벨로 갈리코, 네, 라티움어 원어로 코멘타리우스라고 하는 C-O-M-M-E-N-T-A-R-I-I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코멘타리우스라는 말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코멘타리우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비망록이라고 코멘타르 뭐 이번에 무슨 누가 한 얘기 돼서 한마디 하시죠. 그럴 때 코멘트 한마디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C-O-M-M-E-N-T 네, 그게 코멘트인데 그 코멘트라고 하는 그 말이 라티우머의 코멘타리우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래는 무슨 언급, 뭐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비망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보고, 레포트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보고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적어두었기 때문에 비망록이나 보고가 사료, 역사의 재료, 역사의 자료가 된다라는 말에서 사료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망록, 보고서, 사료. 이런 문장은 사실 투키디데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투키디데스는 비망록과 자신은 비망록과 사료와 보고서 뭐 이런 것을 의도했다고 써놓기는 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론 모든 저자들이 있는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문헌들도 저자가 쓰고 싶은 것만 골라서 쓰죠. 자기가 관찰한 것을 관찰 기록을 observation 네 관찰 기록을 한다 해도 그 기록물에는 당연히 내가 관찰한 것이지만 난 이것만 기록하겠어 라는 그런 태도가 스며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 갈리아 원정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타리우스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적는 또는 역사적인 자신이 기록물을 남기는 것, 이것이 출발점은 대체로 크세노폰을 잡습니다. 크세노폰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기, 그죠? 아나바시스. 또 크세노폰이 펠로폰네소스 전쟁기 말기 끝나가는 무렵부터 이 아테나이라든가 헬라스의 내전을 다룬 헬레니카 그런 것들이 비만기에 속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회상록이라든가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 크세노폰이 이런 분야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방식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을 역사가로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크세노폰이나 저 이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데 좀 소홀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철학이나 역사 쪽은 모르겠는데 우리 철학 분야에서는, 후철학 분야의 학문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간과되고는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59페이지에 로마가 제국으로 가는 거림을 내딛고 있을 때 진행된 정복전쟁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일종의 보고서라고 말했는데요. 그 까닭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카이사르가 자신의 업적을 로마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의도가 들어있죠. 보고도 하고, 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그것을 보고하겠다. 그런데 보고를 하면서 잘난 척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그 잘난 척이 굉장히 잘 절제된 상태로 잘난 척이 나왔다는 거죠. 노골적이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잘난 척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대 사람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구 이거 봐라 하는 그런 잘난 척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이 책의 사실상 마지막 부분 7권 90절이죠. 그 마지막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카이사르 자신은 비브락테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다. 카이사르가 서찰로 로마의 승전 소식을 알리자 20일 동안의 감사제가 개최되었다. 네, 제가 설명해둔 것처럼 20일 동안의 감사제가 개최되었다라는 구절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21세기 한국에 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감사제 20일 했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면 이 문장에 대단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독자로 한 책이기 때문에, 보고서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누군가 훌륭한 전승을 거두면 열흘 동안 감사제를 개최했는데 카이사르가 승전을 할 때면 15일도 되었다가 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20일 동안의 감사제. 그러면 이 로마인들이 이걸 읽고 이 보고서를 읽고 금방 알아챘겠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20일 동안의 감사제가 개최되었다라고 쓰지 않고 카이사르의 승전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어서 감사제가 20일씩이나 진행되었다. 이렇게 썼으면 과하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버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딱 잘났다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고 감사제 기간만을 적음으로써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좀 멋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같은 시기에 로마의 그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변론가인 툴리우스 키케로. 키케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안 쓰거든요. 사실 키케로 문장 읽어보면 좀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카이사르처럼 그냥 쾌활하지 않고 툭 튀어 있지 않고 좀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대신에 조밀하죠. 키케로가 그걸 몰라서 그랬나 싶지는 않아요. 키케로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헬라스의 수사학을 이제 로마의 상황에 맞춰서 이를테면 다이제스트처럼 요약 정리판을 써놓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모를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 가서 원정을 했다. 갈리아 전기를 했다. 전쟁을 벌였다. 이거는 사실은 좀 독단적으로 한 게 있죠. 제국주의입니다. 분명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가 로마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11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1인자 시대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로마 혁명기인데 이게 1인자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를 지칭하는 말일 테고요. 내전기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내전기. 이렇게 내전을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내전을 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민주정이에요. 따라서 민주정에는 선거할 때가 되면 말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싫으면 그런 게 없는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160페이지에 밑에 문단에 보면 아래 문단에 보면 카이사르는 서기 전 60년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1차 삼두 정치를 구성하며 이듬해는 집정관으로 선출되고 집정관을 마친 다음에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권력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거예요. 있는 상태인데 아직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막 이렇게 겨루는, 어깨를 겨룬다 그러니까 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이 시대의 1인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겨루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운세가 이제 막 상승기로 올라가느냐, 자기가 뭔가를 해서 상승기로 올리느냐, 아니면 그냥 푹 꺼져버리느냐, 이런 일종의 갈림길에 섰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의 총독으로 갑니다. 총독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석주 총독이라고 하는데, 이걸 프로콘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프로콘술은, 콘술은 집정관이니까 전직 집정관이라 그 말입니다. 집정관에는 임페리움이라는 권한을 줍니다.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엠펠러, 즉 황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절대적 지배권이죠. 그러고 임페리움은 명백히 알아둬야 하는 게 황제라고 하는 건 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군에게 주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황제 그러면은 그냥 군사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임페리움, 엠펠러, 임페라토스, 임페라토르 뭐 이런 걸 황제라고 번역하는 데는 좀 우리가 황제 그러면은 중국의 황제를 생각하기 쉬운데 좀 적당한 번역어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임페리움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를 말하는 것이고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임페리움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원로원에 있어요. 네, 세나투스. 서기전 49년에 원로원이 군대 해산을 명령을 했는데 이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거부했고 그때부터 로마가 내전에 들어가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저 내란범이에요. 원로원이 로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건데 내란범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란범이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반도 북서쪽에 있는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이게 바로 크로싱 더 루비콘. 돌아올 수 없는 일을 행한다. 이제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하고 이 강을 건너면 세계가 파멸한다. 뭔 말이. 멋진 말 좋아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읽어보면 멋진 말 많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제 자기 이 원로원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인생은 끝장이죠. 건너서 가면 세계라는 게 로마겠죠. 내가 로마를 이제 끝장을 내겠다. 내 소나기에 쥐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났는데 왜 갈리아 원정기나 내전기와 같은 이런 책을 쓰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했느냐. 그런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무력만 가지고는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정말 정치 사상이나 정치 체제에 관해서 이 레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참 그게 필요해요. 적재적소에 적절할 때 그 짓을 해야 해요. 저처럼 이렇게 방구석 팟캐스터 네. 방구석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그런 걸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걸 하느냐 이런 거 사실 그냥 들어보고 아이고 이놈이 내 귀에 들어오는 말 하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이걸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뭐 그런 말. 그러나 정치는 무엇보다도 퍼플리 즉 평민, 여기서는 평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대중의 마음을 읽고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죠. 정치가들은 그런 걸 잘 하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적 통치자 이런 거는 그건 그냥 그런갑다 해야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런 점에서는 내란범이긴 하지만 아주 탁월한 정치가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그 인격이 들어있죠. 다중인격자인 거예요. 그렇게 다중인격자여야만 정치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갈리아 원정기는 모두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이사르가 쓴 부분은 1권에서 7권이고 8권은 카이사르 사후에 갈리아 원정의 망료였던 아울루스 히르티우스가 썼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관련된 부분은 1권에서 7권입니다. 카이사르가 쓴 부분. 자, 갈리아 원정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163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로마나이즈를 하는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갈리아 속주를 즉 아티카이즈와 같은 내용이죠. 하나는 지도자 계급의 자녀를 로마 본국이나 로마화된 속주 지역으로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나이즈를 하죠. 그게 하나가 정치적인 방식이라면 두 번째가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통상관계를 장려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이걸 우리는 이제 총괄해서 넓은 의미의 제국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대한제국을 병탄하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역외 지역이죠. 이게 내지와 그다음에 조선을 구별하고 법률로서 차별을 하죠. 일본 시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으로도 그 재편화이지를 못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글쎄요. 통계를 제대로 못 읽는 어떤 바보들은 일본으로 인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책들이 일본이 한반도를 엄청나게 수탈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패한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교육도 안 시키고 뭐 차식개명이나 시켰지 그것도 강제로 그러니 그 가능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로마가 어떻게 갈리아 속주를 로마나이즈 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4페이지 갈리아 원정기에 들어가서 1권을 펴봅시다. 여기부터 읽겠습니다.